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4%입니다.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의 지분을 제한하는 은산분리라는 규정이 우리나라에는 있는데요.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 이상 소유하지 못하고 10% 이상 가졌다 하더라도 4%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자본이 IT 기업일 때, 그리고 은행이 인터넷 전문 은행일 때는 이 제한 규정이 풀릴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법이 이미 국회에 상정돼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붉은 깃발법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이 은산분리에 대해서는 좀 새롭게 접근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언급된 이 붉은 깃발법은 19세기에 영국에 자동차가 막 등장했을 때 자동차 때문에 이제 먹고 살기가 막막해진 마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입니다. 마부들이 하소연을 하자 당시 빅토리아 영국 여왕이 성은을 베풀어서 자동차를 운행할 때는 반드시 붉은 깃발을 든 마부가 끄는 마차의 뒤를 따르게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 역시 마차의 속도에 맞춰서 뒤에 따라가는 자동차는 시속 5km 안팎밖에는 못 달렸습니다. 이 법 때문에 영국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제대로 발달할 수 없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우리 주변에도 혹시 이런 붉은 깃발들이 없는지 늘 잘 살펴야 되겠고요. 하지만 또 IT 기업이라고 해서 인터넷 은행을 사금고처럼 운영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규제를 풀어줄 때는 감독이 더욱 철저해지고 또 감독하는 당국의 실력도 있어야 그만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데, 규제를 푸는 만큼 감독에도 자신이 있는 건지 이걸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인터넷 은행도 잘못되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다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8월 8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이 은산분리 얘기는 뉴스 코너에서 조금 더 들어보겠고요. 요즘 더위도 무섭지만 전기요금이 더 무서워서 에어컨 찔끔찔끔 트시거나 못 트시는 분들도 꽤 계실 텐데, 그래서 정부가 각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을 좀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한시적인 대책이라서 글쎄요, 이 전기요금 지원책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한국은행은 돈을 흡수하는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 중이고, 정부는 또 반대로 돈을 풀어내는 재정정책을 내놓은 상황인데, 이 두 정책이 어떻게 조화롭게 써야 우리나라 경제가 좀 살아날지 경제학자 한 분과 이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8월 8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경제 뉴스들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한국경제TV 김치형 기자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
네,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은행이, 그러니까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는 것을 막는 게 이제 은산분리 규제인데요.
예.
현재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의결권이 있는 지분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산분리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업들이 은행을 지배하고 있을 때,
네,
혹시 부실대출이나 갑자기 기업이 어려워지거나 하면 은행을 마치 사금고처럼 사용해서,
예,
자금을 조달하거나 이럴 수 있는 위험을 좀 막자라는 것이거든요. 사실 은행의 돈이라는 게 고객들이 맡긴 돈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예,
고객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 대부분 은행하고, 은행은 아니더라도 금융회사를 갖고 있으면,
네네,
10년 전인가요? 동양그룹 어려워졌을 때 동양증권이 고객들한테 이거 괜찮은 CP라고 하면서 팔았다가 고객들 크게 손해봤었죠.
그렇습니다.
그게 동양그룹이 동양증권 안 갖고 있었으면 할 수 없는 일인데 됐었을 거고.
네.
글쎄요, 그보다 더 과거로 돌아가면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 삼성생명이 고객 돈 가지고 삼성그룹 계열사 도와줬다가 나중에 들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주 가까운 과거라서, 그래서 아마 그런 법이 있었단 봅니다. 은산분리.
그렇습니다. 특히, 예, 이제 은행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이제 자본의 가장 첫 번째 창구이기 때문에 뭐 다른 뭐 보험사라든지 증권사보다도 더 규제가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혁신 현장을 방문을 해서 여기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는 이 은산분리 규제를 좀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된 얘기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가능해지고 있고요. 한 2년 전에 국회 은행법 개정안, 이와 관련된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지만 사실 속도를 못 내고 있었거든요.
예.
금융당국 쪽에서도 그 혁신기술과 자본이 결합된 일종의 뭐 핀테크 회사라고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결국에는 IT 기업들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네.
은산분리 때문에 IT 기업들이 돈을 제대로 투자하지 못하면서 이 인터넷 전문은행이 크지 못한다라는 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해주겠다는 의지를 정부가 강하게 보이면서
예.
인터넷 은행에 한해서 은산분리 그러니까 IT 자본에 여러 가지 투자나 이런 부분이 좀 획기적으로 개선된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인터넷 은행들은 이 은산분리 규정 때문에 누구 하나가 크게 대주주가 되기가 어렵고 IT 기업이 네. 대주주가 되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회사도 아니고 내 회사도 아니니까 투자도 잘 안 할 것이고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또 다른 친구들이 안 하면 또 못 하는 것이고 그게 발목을 잡는다 이 말이군요.
네.
지금 카카오뱅크하고 K뱅크하고 두 인터넷 은행이 두 개 있죠?
네, 지금 현재 국내에는 그렇죠.
그런데 카카오뱅크는 또 이런저런 증자하는데도 다 증자도 잘 되고 또 잘 되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
네.
자본금도 비슷하고 구조는 비슷한데 K뱅크는 증자를 좀 하려고 하는데 또 증자가 안 돼서 저희가 대출을 못 해드려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왜 차이가 날까 똑같은 인터넷 은행인데 이런 생각도 좀 들더군요.
사실 이제 처음에 인터넷 은행이 출범을 할 때 금융당국이나 정부에서 향후에 은산분리 규제를 좀 완화해주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 이제 컨소시엄을 맺어서 주주들을 구성을 할 때, 일단은 은행 자본들, 그러니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한국금융지주라는 회사가 이제 대규모 출자를 했고요.
예.
K뱅크 같은 경우에는 KT 외에 이제 우리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대규모 출자를 좀 한 상황이었거든요.
예.
이후에 이제 추가 출자나 이런 게 필요하면 IT 기업들이 중심으로 해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고 인터넷 은행을 키워가겠다라고 돼 있었는데
네.
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사실상 2년 동안 거의 안 되면서 돈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출자를 꺼려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난 것이죠. 근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한국금융지주가 좀 적극적으로 증자에 동참을 했었고요.
말씀하신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는 산업자본은 아닌가 보죠? 한국금융지주라고 하시는 거 보니?
예, 현재 한국금융지주가 대주주로 돼 있는데,
네, 예.
지금 바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 얘기가 나오면서, 카카오 쪽에서 현재 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의 지분을 어느 정도 인수해갈 가능성 얘기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예.
두 인터넷 은행 모두 만약에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다 그러면
네.
추가 출자 그러니까 증자를 하거나 아니면 현재 대주주의 지분을 IT 회사가 가져가는 방식으로 해서 아마도 주주 구성에 대주주의 중심이 좀 바뀔 것 같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K뱅크는 KT를 중심으로
네.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역시 카카오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인터넷 전문 은행이 좀 더 속도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상품이라든지 뭐 지금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한도가 되면 끊기는 현상들이 좀 발생을 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숨통이 트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에서 지금 제3의 인터넷 은행 허용을 좀 허가해 줄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은산 분리가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다른 인터넷이나 IT 기업들이 새롭게 이 인터넷 은행 진출을 좀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데들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뭐 인터넷 포털 업체인 네이버 그리고 또 통신 업체인 SK텔레콤도 차기 인터넷 은행의 후보군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서
네.
은산분리가 좀 된다라고 하면 제3의 인터넷 은행 등장도 좀 가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부작용을 어떻게 막는지 이게 다들 걱정일 텐데 인터넷 은행
네.
뭐 여러 군데 생겨서 경쟁하면 국민들이야 좋기야 좋죠. 이제 다만 말씀하신 뭐 한 10년 전만 해도 비슷한 일 증권사 하나 갖고 있었다가도 그런 일 벌이는데
네네.
은행까지 갖고 있으면 더 큰 일 벌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 어떻게... 관리 감독의 문제가 생길 테고요.
예.
근데 뭐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뭐 이런 얘기처럼
예.
일단은 뭐 경쟁 상황이 벌어지면 소비자들은 일단은 여러 가지 상품 면에 있어서는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두 개에서 세 개 정도는 뭐 은행이 새롭게 등장을 해도 된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뭐 잘 관리 감독하면서 소비자들에게는 조금 더 나은 뭐 금융 서비스, 금융 상품들을 주도록 하겠다.
네.
그리고 기존의 은행들에게는 좀 자극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게 정부와 금융당국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큰 구덕이인지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토부가 후분양을 하겠다는 건설회사한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네요. 이게 지금은 아파트 다 분양하고 나서 이제 잔금 다 치르고 나중에 입주하는 건데.
네네.
먼저 다 짓고 나서 아파트 실제 모습 다 보고 바로 돈 내고 입주하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들면 그런 건설사한테는 공공택지는 우선적으로 주겠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난 6월 말에 장기주거 종합계획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 안에 보면 아파트의 이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좀 돌리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건축 공정률이 60%에 도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을 이제 후분양으로 인정을 해준다라고 돼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려면 아무래도 건설사들이 비용이 선분양보다 훨씬 많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은 모델하우스를 지어놓고 이렇게 아파트 지을 거니까 뭐 분양 받으세요라고 해서 투자금을 받고
예.
그 돈을 활용해서 결국에는 은행에서 더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짓는 상황인데. 이제는 어느 정도 지어놓고 나서 분양을 해서 분양대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더 안고 주택건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민간건설사들 참여가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분양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정부에서 후분양에 나서는 민간건설사들을 좀 돕는 인센티브 제도를 이제 하는 건데요. 그중에 하나가 후분양을 시행하는 민간건설사에게 공공택지를 우선으로 공급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네.
이와 관련된 것들을 뭐 여러 가지 처리 지침이라든지 개정안 등을 어제 모두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 일단은 공공분야에서 LH나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뭐 이런 데들에서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2022년까지 분양 물량의 70%에 적용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공택지나 뭐 이런 것을 우선 공급하고 그리고 이제 민간 건설사들이 후분양에 나서는 데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을 조금 더 쉽게 해줘서
네.
주택 시장의 선분양 문화를 후분양으로 바꾸겠다라는 게 정부의 의지입니다.
그렇게요. 민간 건설회사들은 일단 경기 좋으면 바로 분양합니다라고 해서 팜플렛만 만들면 이제 분양이 쉽게 되니까.
네네.
그때 얼른 분양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완공된 시점인 한 2, 3년 후에는 아파트 경기 꺾이더라도 그 위험이야 들어오는 분들이 떠안는 거지 건설회사가 떠안는 건 아니다 보니 적극적으로 아파트 경기 좋을 때나 아파트만 열심히 짓는 일이 있는데 이제는 이렇게 되면 2, 3년 후에 그 주택 경기가 안 좋아서 분양이 안 되는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있으면 아예 손을 안 댈 가능성도 있어서 지적하신
네.
대로 그로 인한 공급 축소를 이게 어떻게 극복할지가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서울시가 서울 도심에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겁니까? 차를?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뉴스가 있네요.
승용차들의 그 도심 진입을 조금 막겠다라는 게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이른바 녹색교통진흥지역이라는 것을 지정해서
예.
도심의 승용차 통행량을 줄이고요. 대중교통하고 보행자 중심으로 서울시를 재편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이 방안을 어제 서울시가 확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2030년까지 서울 중심가의 도로를 순차적으로 조금 그 차선을 줄이는 방안을 내놨는데요.
오히려? 예.
예, 예. 축소 대상은 서울 도심 사대문과 남산, 북악산을 연결하는 이른바 한양도성 16.7제곱킬로미터 내에 있는
예.
19개의 주요 간선도로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광화문 앞에 세종대로,
예.
그리고 뭐 태평로 이런 것들인데요.
예.
현재 10차선 정도인 도로를 녹색 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왕복 4차선, 버스 운행이 잦은 곳은 이제 6차선 정도로 재편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남는 땅은 뭐에다 써요? 도로를 줄이면?
이제 보행자들 도로라든지
아하,
아니면
예.
이 대중교통이 이용될 수 있는 그러니까 버스라든지
네.
뭐 택시가 다닐 수 있는 도로로 재편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재 그 차량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뭐 교통 문제뿐만 아니라 대기 오염과 관련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서울시의 얘기인데,
예.
결국에는 이게 정착을 하려고 하면 앞서 뭐 얘기한 것처럼 대중교통과 관련된 시스템이 더욱더 촘촘하게 잘 갖춰져야 될 거고요.
예.
또 분명히 승용차를 이용하던 사람들에게는 불편이 감소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뭐 여러 가지 공론화 과정이라든지 그러겠어요. 이해도 예. 좀 동반이 돼야 될 상황입니다.
서울 도심의 부동산 가격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가 관심거리가 될 것 같은데 좀 더 지켜보죠. 그렇게 실제로 된다면. 예,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줘.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예, 오늘은 청취자 박병인 씨가 에어컨을 사러 갔는데 에어컨에 붙어있는 라벨을 보니까 한 달 전기요금 2만 5천 원 이렇게 붙어있더라. 그런데 그 2만 5천 원이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 어떻게 돌릴 때 나오는 요금이라는 건지 그 기준은 아무도 설명을 못하던데 에어컨에 붙어있는 한 달 전기료 예상액 이게 뭘 기준으로 한 거냐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예. 그 라벨은요, 나라에서 전기 많이 먹는 가전제품들이 요즘 많이 나오니까 소비자들이 전기요금 얼마나 나오는 건지 궁금해할 테니 한 달 전기요금 또는 1년치 전기요금이 얼마나 될지 업체가 알아서 계산해서 붙여넣어라 해서 붙인 건데요. 질문하신 에어컨은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즉 정확히는 7.8시간을 1년 중에 4개월간 돌리는 걸 기준으로 계산한 전기요금입니다. 하루에 7.8시간, 1년에 4개월 돌리는 건 대체로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대략 그 정도로 에어컨 돌리더라 하는 경험치를 반영해서 정부가 만든 숫자고요. 전기요금은 에어컨은 킬로와트당 221원 이렇게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하도록 정부가 정해놨습니다. 근데 그거는 누진제 구간의 한 중간쯤 되는 요금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년에 4개월이라고 했으니까요. 한 달에 2만 5천 원 나옵니다라고 써 있는 에어컨은 1년이면 한 30만 원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12달이니까. 그게 에어컨 쓰는 기간인 3개월 또는 4개월 정도에 부과되는 거니까 한 달에 2만 5천 원 나옵니다라는 에어컨이면 아, 여름에 이거 돌리면 한 달에 한 10만 원쯤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에어컨이 그렇다는 거고요. 또 다른 가전 제품들은 제품마다 예상 전기요금 계산하는 공식들이 다 각각 다릅니다. 이것도 제가 다음에 시간 나면 또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전제품에 붙어있는 예상 전기요금 라벨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업체 입장에서 아주 싼 전기요금 나오는 것처럼 과장한 것도 아니고 아무리 많이 나와도 이만큼 이상은 안 나와요라는 넉넉한 수치도 아니고 대략 그래도 현실성 있게 맞춰놓은 그런 중간 정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요즘 경제 뉴스를 듣다 보면 두 가지 중요한 골자가 귀에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기준금리를 좀 올려야 되겠다는 의지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직간접으로 피력하고 있고 또 반대로 정부는 돈을 앞으로 좀 더 풀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금리를 조정하는 통화정책과 돈을 푸는 재정정책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지 키움증권의 홍춘욱 이코노미스트와 오늘은 이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뭐 경제 교과서를 이것저것 많이 읽은 것은 아닙니다만 요즘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조금 방향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홍 박사님께 이 질문 좀 먼저 드려보려고 그래요.
네.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건 시장이 좋으니 경기가 괜찮으니 시중에서 돈을 좀 빨아들이고 흡수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고.
네.
또 반대로 정부가 돈을 좀 풀겠다는 건 경기가 안 좋으니 시중에 돈을 좀 내보내겠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네. 하반기에는 이 두 가지 정책이 같이 나온다는 거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네, 우리 경제가 외형은 좋습니다. 2.9% 성장했고요. 더 나가서 하반기에도 수출이 최근에 나온 7월 수출 동향이나 이런 걸 살펴보면 하반기도 좋아 보입니다.
예.
문제가 이렇게 경제가 좋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는 10만 명 정도 증가하는데 그쳤죠. 과거에 한 30만 명 정도 평균 늘어나던 걸 감안해보면 올해 들어서서 우리나라 취업자 수가 이렇게밖에 안 늘어난 거에 대해서 정부가 좀 걱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결국 이런 일자리 관련돼 있어서 정부는 좀 상반기에 3조 8천억 정도의 추경을 편성했었고요.
예.
하반기에도 여러 기금들을 동원해서 약 4조 원 규모의 재정 보강이 진행될 것으로 예정되는데 이건 대부분 저희들 보았을 때 이제 구조주 정도 좀 지원하고 또 고용 유지 지원금도 하고 이렇게 쓰는 거고요.
예.
현재 근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부동산 가격이 특히 서울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아주 급등세를 보이잖아요. 여기다가 또 환율이 상승을 하는 가운데 하반기 우리나라 물가가 점점 더 오르지 않겠냐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 우리 경제 팔이 여러 개 있으면 좋은데
예.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도구는 두 개밖에 즉 통화정책과 재정정책밖에 없는데 일단 통화정책은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라든가 환율 급등에 따른 물가 불안을 잡기 위해서 좀 쓰고 대신 거기서 발생하는 충격들은 어떻게 본다면 재정지출을 늘려서 취업자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는 이걸로 대응하자라는 일종의 정책의 분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좋으냐 경제 잘 돌아가냐 물으면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렇다는 답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면 다리 만지는 사람과 코를 만지는 사람이 다른 것처럼
네.
지금도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 즉 어떤 쪽을 더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는 좋게 보려면 한없이 좋게 볼 수 있고
예.
반대로 나쁜 방향으로 보려면 굉장히 나쁘게 볼 수 있는 그런 양면의 부분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되는 거나 경제성장률이나 이거 보면 그리 나쁘지는 않고 그러니 부동산 가격도 좀 들썩거리고 물가도 오를 거라는 추측이 같이 이어지는 게 맞는데
그렇습니다.
또 한쪽에서 보면 내수와 자영업 경기는 계속 어려워지는 것 같고 새로 일자리 생기는 분들도 갑자기 줄어들고 하니 그건 또 나쁜 것 같고
네.
그럴 때 참 정책 쓰기가 어렵겠군요.
네,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잘못해서도 있겠지만
네.
외부 여건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 커서 참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내수 경기가 안 좋은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올해 예산이 좀 생각보다 너무 타이트했던 게 좀 문제였겠지만 이것보다는 중국 관광객이 2016년만 해도 한 800만 명 이상 오다가
예.
작년에 300만 명대로 줄어들고 올해도 회복됐다고는 그러지만 5월 한 40만 명 남짓 그러니까 과거 전성기 때 비해서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2015, 16년에 중국 관광객들 유입에 따른 이 내수 자영업이 좀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는 나았던 여건 때 투자 많이 하고 사람 많이 뽑았던 것들이 이제 지금 후유증이 생긴 측면도 있고요.
네.
또 반대로 이렇게 우리 경제가 좋으면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사러 많이 유입되고 그러면서 환율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예.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지금 환율이 1120원, 30원대까지 올라오니까 이거 작년 연말 환율이 1060원이었으니까
예.
이거 비해 또 물가는 올라가는 그러니까 참 우리 경제가 저희들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규모 개방 경제, 그러니까 다른 세계에 우리가 미치는 영향은 적은 반면 세계 경제에 조금만 일 생겨도 우리는 큰 영향을 받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네.
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원래 조각배처럼 멀미 많이 나는 경제라는 뜻인 것 같아요. 예, 멀미 예, 자주 나는. 알겠어요. 그러면 경기가 뭐 좋은 측면도 있고 안 좋은 측면도 있지만 그렇다면 좀 두고 보면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좀 천천히 올려주면 경기 안 좋은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텐데.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하반기라면 이제 이미 하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조만간 이제 한두 달 사이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데 한국은행도.
네네.
굳이 그렇게 몇 달 좀 못 참고 내년에나 보자라는 얘기가 안 통할 만한 그런 급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아, 뭐 저희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분들 마음속을 들어가서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냥 추산해 본다면 일단 한국은행이 주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물가 안정이다라는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물가?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 우리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생필품들, 생활필수품들의 물가를 종합한 게 이 소비자 물가인데
예.
소비자 물가가 지금 오를 요인이 사실 세 가지나 있거든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환율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수입되는 물건이 많은데 환율이 아무튼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 돈 가치가 그래서, 떨어지면
그렇습니다.
해외에서 비싸게 많이 주고 물건을 사올 수밖에 없으니 우리 돈으로는.
예, 여기다가 또 유가도 예. 예, 작년보다 올랐죠. 그래서 국제 유가가 한 70달러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배럴당.
예, 예.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아무튼 유가가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건 결국 우리나라 기름값들부터 시작해서 오를 수밖에 없고 마지막 세 번째가 7월부터 8월 사이에 너무 더웠습니다. 게 너무 높다 보면 우리나라 시설 채소 농가라든가 이런 각종 이 농산물 가격들이
예.
또 이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우리가 올해 9월이 추석이거든요.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지금 겹쳐서
예.
여러 가지 뭐 요인들을 어떻게 다 이제 저희들이 구분해서 그럼 몇 퍼센트 오릅니까? 이렇게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네.
경제 전체에서의 어떤 여건, 성장률들은 안정적인 반면 물가는 그동안 굉장히 낮았다가
네.
좀 일시적이지만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 박사님께서도 뭐 저희한테 가끔 가르쳐주시는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예.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 경기가 좋으니까 올라가는 거다.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니 주머니에서 돈도 꺼내서 이것저것 사는 거고 그러다 보니 물가도 올라가고 하는 거니 물가가 올라가면 그게 경기가 뜨겁다는 뜻이니까 중앙은행은 금리를 좀 올려서 그걸 조절하려고 하는 정책을 쓰는 게 당연한데
맞습니다.
요즘 물가가 오를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신 원인들을 들여다보면 이건 경기 좋아서 나타나는 물가 상승이 아니라 환율이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져서 그래요. 미국 중국 싸우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올라가는 것도 우리나라 경기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네.
농산물 가격이야 날씨 더워서 그런 거지 이게 경기 좋아서 그런 게 아닌데 경기 좋을 때 쓰는 경제 정책인 금리 인상을 글쎄요 이게 물가가 표면적으로 오른다고 해서 이렇게 썼다가 이게 부작용 생기는 건 혹시 아닌가요? 경제학자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네, 공급 충격. 네, 다시 말해서 이게 전부 다 생산자들에게 생긴 문제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논란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과거에 80년대부터 우리나라 물가가 최대의 경제 골칫거리였던 나라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주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물가 안정 목표제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 목표제. 예.
네, 그래서 소비자 물가가 한 2% 넘어서면 이건 좀 물가가 목표 수준을 넘어서니까 이거는 중앙은행이 대응해야 된다라는 게 일종의 행동 지침인 셈입니다.
자동적으로?
아주 100% 자동은 아니지만 반자동 정도는 되는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국은행에게 물가 오르는데 당신들 뭐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입장에 난처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제일 먼저 물가 안정 목표제를 도입한 데가 뉴질랜드 중앙은행이었는데요.
예.
여기가 최근에 사실상 이 물가 안정 목표제를 폐지했습니다. 왜? 이게 물가만 하나 보는 게 최근 같은 경제 환경에서 잘 안 맞는다라고 느끼게 돼서 이런 것들을 이제 폐기하게 됐는데, 뭐 우리나라는 물가 안정 목표제를 쓰고 있습니다만 당장 미국만 해도
네.
실업률과 물가를 함께 보잖아요.
예전에는 사실은 네. 물가가 오르면 그게 경제가 좋은 거니까 실업률도 떨어지고 그거 하나만 봐도 뻔해요라는 상황이었는데
맞습니다.
요즘은 그거 하나만 봐서는 이상하게 이게 아랫목 윗목 다르고 그래서 그것만 봐서는 안 되겠다는 게 추세지만 한국은행은 아직도 물가에 많이 영향 내지는 집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게 이제 주어진 목표인데
네.
그 목표를 바꿔주지 않으면 사실 중앙은행이 또 임무를 해태하는 게 될 수도 있다라는
알겠어요.
이런 참 어려운 여건인 것 같습니다.
언제쯤 금리 올릴 걸로 봅니까, 한국은행이?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그 3분기의 물가 상승 요인들을 반영해서
예.
그러면 10월, 늦으면 한 11월 정도에 금리 인상의 가능성들이 좀 높아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월이요?
10월 아니면 11월로
10월 아니면 11월을
11월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뭐 다양한 영향이 우리나라 전체에 끼치겠지만 일단 일감으로 떠오르는 건 아, 그럼 대출 받은 분들이 대출 이자가 올라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그동안 안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대출 이자는 많이 오르길래 이거 왜 그렇습니까? 물어봤더니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은행의 네. 은행채 금리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서 그래서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더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든 안 올리든 그냥 세계금리 따라서 우리나라 대출금리도 움직인다는 거면 한국은행이 몇 달 후에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대출금리에도 또 그래도 영향을 줍니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대출금리는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장기금리와 단기금리 또는
예.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예.
만기가 짧은 채권들 또 대출들은 대부분 변동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금리들은 정부 정책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네. 만기 3년 이하에 있는 그런 금리들은 이쪽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정금리로 대출 받았던 분들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로 올리면 그때는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다르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
만기가 짧게 3년 이하의 대출을 받았거나 또는 코픽스 대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변동금리 대출이죠.
예, 예, 그렇죠. 그런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정부 정책금리가 인상되면 바로 대출금리 인상이 됩니다.
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예.
보금자리론이라든가 등등 해서 30년 또는 15년 이상의 장기 대출 받으신 분들 있죠.
고정금리로? 예.
예, 그런 분들은 새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물론 금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예.
기존의 대출금을 받으신 분들은 상관없다.
아, 그럼요. 강의는 고정금리가 안 바뀌니까 고정금리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몇 달 전부터 미국 때문에 금리 올라요 하는 그 금리는 새로 고정금리 대출 받으러 오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고정금리가 그동안 쭉 올라왔다는 뜻이고.
맞습니다.
다음 달, 다다음 달쯤 한국은행 혹시 금리를 올리면 그때부터는 종전에 변동금리 대출 받았던 분들에게 직접 영향이 가는.
그래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보실 수 있는 게 우리나라는 알겠어요. 대부분이 변동금리 대출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인상은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의 금리를 이렇게 올리면 그게 안 그래도 경기 안 좋은 분야에는 더 악영향을 줄까봐 정부가 재정을 좀 풀겠다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디에 풀어야 제일 효과적이거나 필요한 곳이라고 보십니까?
저희들 경제학자들한테 이제 물으시면 고용 유발 계수가 높은 곳에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또 뭐예요?
예, 그러니까 돈을 뭐 1조 원이면 1조 원, 1억 원이면 1억 원을 풀었을 때 가장 그 돈을 푼 데 따라서 연쇄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를 측정한 건데요.
돈값을 좀 하는 곳?
네. 가장 높은 곳은 건설업입니다. 그런데 건설 관련해가지고 추경에 최근에 이제 추경은 아니지만
예.
하반기 3조 8천억 정도에 달하는 정부 이번에 기금 자금들 동원해서 하반기도 돈을 재정을 좀 더 확충했잖아요.
예.
이런 돈들 중에서 일부는 분명 건설 관련된 뭐 이런 부분에도 돈이 지출됩니다만 공공기관의 태양광 보급 뭐 이런 데 한 3천억 원 정도 그리고 구조조정 지원 등의 한 5천억 뭐 이런 식으로 좀 꽤 분산돼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늘려나가는 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냐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홍춘욱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